성경이 정경이고 정경이 성경입니다. 나라는 무너져도 그 나라의 문화는 쉽게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살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시도 써야 합니다. 기쁨을 노래하면 좋겠지만 패망한 나라 백성이 뭘 할까? 눈물의 노래, 슬픔의 시를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니까요. 애가를 불렀습니다. 에로틱 노래를 하나님 사랑에 적용하여 우아한 노래 아가를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장르가 노래뿐이겠습니까? 대화체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욥기서를 2회에 걸쳐 공부하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심, 지혜서를 보면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의도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둡니다. 멸망이요 포로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욕을 당하게 방치하시는 하나님의 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네가 약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고통이 모두 설명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익숙한 원리를 전복하는 여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적 책인지는 몰라요. 내용을 보면 태고적 천지창조 때 이야기 같은데 기원전 600년보다 오래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가 여간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결론이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욥으로부터 당할 기습적인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대드는 요셉의 항변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끝에 가면 아, 하나님도 욥의 말을 심각하게 들으셨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논리를 부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어떤 지점에서는 욥이 진실을 말했다고 인정까지 하십니다. 욥은 독자로 하여금 고민토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언짢은 반응을 보이게 하는 욥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주장을 비난만 하지 말고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일상의 경건, 낙관주의적 경건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유명한 잠언 구절을 아시죠? 욥은 잠언의 주제마저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이 세상은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평탄하고 끝이 행복하리라는 원리로 작동되는 것이 상식이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의 욥은 이러한 세계관에 도전합니다. 욥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둘로 짚어봐야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왜 불의와 고난을 허용하실까? 웬 세상에 악의 고삐를 풀어 놓으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고난이 왔다. 내가 온전하고 바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정결과 미덕 이슈입니다. 영어로 integrity and virtue. 도대체 고통 후에 상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의라는 것이 가지는 내적 가치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물건처럼 받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건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고통을 참아내서 하나님이 보상하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아니면 의라는 것이 내적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의로워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됨이란 물건처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어렵게 되는 것인지 그런 질문입니다. 욥기서 1, 2장을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욥기서를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책의 맨 앞장, 즉 1, 2장과 맨 뒷장, 42장에 스토리라는 틀을 짜놓았습니다. 그 틀 속에 욥과 친구 사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싸움을 벌입니다.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신실하고 의로운 자였더랬습니다. 그가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담 수준에서 거의 표준화된 설정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이스라엘이 배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는 나오지만 에돔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을 우스 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욥은 동편의 우스 땅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작품의 목적을 위해서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의 스토리를 이용했던 겁니다. 읽기에 따라 요옵으로 읽을 수 있고요. 오얍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 것은 to turn to God, 하나님께 돌이키다 하는 뜻이고, 뒤에 것은 to be hostile to God,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읽기에 따라 그 함의하는 뜻에 맞게 욥기서는 하나님을 들이받는 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욥이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을 보면 천상의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욥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 결과 부유하고 경건했던 남자 욥이 재앙을 만납니다. 2장 끝에 가서 친구 셋이 등장합니다. 비탄에 빠진 욥의 곁을 지켜주면서 7일 동안 침묵으로 지내다가 3장부터 욥과 친구들 사이 논쟁이 붙게 됩니다. 굉장한 갑론을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갑론을박 논쟁이 사이클처럼 반복해서 이어지는데요. 먼저 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자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소발과 욥 한상이 되어서 논박하고 반박하는 한 사이클을 지나게 됩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는 구조인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소발이라는 친구의 논박은 빠져있고 대신 욥이 길게 반박하는 말,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 했다고 했죠. 욥이 받은 고난을 설명하는 차원에서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의 말은 점점 거칠어지다가 무정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욥의 현 상황을 경멸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욥은 자신의 과거 및 유쾌한 삶을 잃어버렸노라 슬퍼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답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욥기서의 중후반부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욥의 네 번째 친구입니다. 이 사람 혼자 무려 네 번의 발언을 37장까지 합니다. 그는 욥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했습니다. 38장에서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문학적 형식이지만 강연이나 설교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다질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식의 질문에 욥이나 친구나 이 세상 누군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회개하는 모습만 보여야 할 뿐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욥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두 번씩 나오는데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면 욥이 짧게 답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2장 7절부터 에필로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예기치 않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은 막대한 재물도 다시 얻게 되고 마지막에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스토리로 욥기가 끝납니다. 다시 우리 욥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욥은 흠결이 없는 완벽한 남자였더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 해드렸습니다. 욥의 도덕성, 그의 결백은 스토리의 처음부터 팩트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1장 1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천상의 어전회에서 제기된 도전의 피해자가 욥입니다. 정관사가 붙은 사탄,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devil, 악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래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표현이 이것 욥기와 민수기와 스가랴에도 나오는데요. 사탄도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하여 기소하는 역할 말입니다. 악인을 공의의 법정에 세우는 일종의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성경, 신약이죠. 신약과 구약이 합해지면서 정관사 너가 빠지고 원수, 대적자로서 사탄, 악의 근원과 동일시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 욥에 대해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탄은 원래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자이니 과연 욥이 경건한 자가 맞는지 테스트하고 싶었겠죠? 욥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경건한 척 했겠지요. 이미 돈도 많고 부자이니 그의 의로움과 경건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욥의 부와 건강이 빼앗기고 그의 가족이 재앙을 만나면 고난과 환란에 빠져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인생이라 아마 원망할 겁니다. 라면서 검찰총장 사탄이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욥의 경건은 가짜가 아니야. 보상을 얻으려고 짐짓 경건할 리가 없어. 그러니 좋아. 사탄 네가 욥에게 가서 한번 테스트해봐라.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욥의 자제가 한꺼번에 죽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와 약대와 양떼들이 몰살하는 전갈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이 1장 21절에 나오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모친의 태에서 헐벗은 자로 태어났거늘 공수로 돌아가는 것이로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나레이터가 있는데요. 책에는 그 나레이터의 부연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고약한 짓을 하지도 않더라고 전합니다. 그게 이제 1장이고 2장에 넘어서 3절에서 하나님은 사탄 니는 듣거라. 욥이 정직과 미덕, 영어로 integrity and virtue라고 했죠. 그것을 잃지 않았어. 네가 충동질하여 그를 파괴하려 했으나 봐라. 네가 헛수고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총장 사탄은 욥의 고통을 배가시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허락하세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그의 혼줄마저 빼놓을 심산입니다.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내용이 있지요.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은 깨끗하다고 주장할 거야?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나 욥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줄 알아야지 라고 외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욥은 자신에게 휘몰아치는 운명을 수용하는 듯 합니다. 자녀와 재산 모두 빼앗기는 참화를 입은 이후 나레이터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청하여 원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영어 본문에 보면은 with his lips, 입술로 범죄치 않더라는 관찰이 있습니다. 뭡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1, 2장 스토리의 결국을 보려면 우리는 42장으로 점프하면 됩니다. 42장 7절, 욥은 그의 인내와 하나님께로의 일편단심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집안도 재산도 회복합니다. 그것도 두 배나 회복합니다. 욥의 이야기 자체는 결백했던 한 남자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시련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어 결국 보상까지 받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혜문학 엽기에서는 이러한 가치와 경건을 소환하는 정도?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적 세계관을 꼼꼼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기 이야기가 홀로 동떨어진 스토리가 아니에요. 욥이라는 의인을 내세워서 작가는 틀을 짠 다음에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욥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폭발합니다.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망가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욥은 도덕적인 질서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욥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이제 대드는 그러한 항명하는 스타일이니까 욥기서를 읽으면 간이 철렁철렁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이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할까요? 긴장이 저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장과 2장과 42장을 틀이라고 그랬는데요. 욥은 결백하였고 결백하고 결백할 것이다 라는 그 틀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을 우리가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욥이 숨기려고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주장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결국 욥의 변명,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라는 주장은 옳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이드를 받으려면 욥의 논쟁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생일은 저주했더랬습니다. 3장 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여기서 더 나빠져가지고 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은 죽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 욥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자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의, 혹은 사람의 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4장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4장 7절에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정직은 의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까닭 없는 고난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을 따르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입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욥기는 여기에 도전합니다. 인과 응보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인데 욥, 네가 벌받을 짓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꼴일 수 있느냐고 힐문하는 친구의 말 속에 인과 응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별로 욥의 친구와 다르지 않아요. 어떠세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까요? 이런 친구들의 생각과 말에 욥은 쇼크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완전한 인간임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몰골에 추한 꼴로 저를 만드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항변합니다. 이에 다른 친구들도 가세하죠.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정의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공의, 예, 같습니다. Justice, Righteousness.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 두셨나니. 자식 잃은 사람 욥에게 할 말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이런 말로 상처난 데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분하고 분합니다. 9장 22절. 아, 하나님은 욥의 도덕성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우리에게 요구했던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위반하는 게 분명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이 모두 이유도 없이 파멸하시는가 보다 라고 욥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욥은 점점 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인데, 보십시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이걸 풀이한다면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for nothing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도다. 까닭 없다는 표현은 사탄이 사용한 문구로서 욥이 되받아 쓴 표현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경건할까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검찰총장 네가 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여라는 문장에 사용된 그 말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의인이라는 암시입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율법과 신명기적 전통을 서프라이즈하는 욥의 발언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욥을 데리고 와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직도 알 수 없는 이 미스터리를 욥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단순한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스토리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슨 말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 소중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